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알며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더욱더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이 길지만 그래도 보시면서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읽으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내어쌓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다윗이 전용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에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크나큰 죄를 짓는 장면입니다. 근데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해가 돌아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왔다는요, 무슨 뜻입니까? 이 히브리어는 해가 나갔다는 것은 가을을 얘기하고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을 얘기합니다. 이 저희들이 아다시피 이 10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암몬 자손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지만 다른 그 아람 족속과 그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왔지만 그들이 도망가고 또한 암몬 족속들까지도 도망하여서 이렇게 쫓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 해가 돌아와라고 하면서 아마도 1년 혹은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금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1절 끝에쯤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 있고 1절 첫 번째 뭐라고 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왕들은 궁전에 있지 않고 왕들 또한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지휘를 하거나 혹은 또 악장 써서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궁에 남아있고 오로지 부하들만 이 전쟁터로 보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이 정말로 이제 안정되어서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이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사무엘서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을 보게 되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 왕국에서 한가하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빈둥빈둥 지나니까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찾아올 때는 우리가 한가할 때 우리가 느슨해져 있을 때 이렇게 죄가 찾아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한가하지 말고 분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죄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편안할 때. 네. 언제 오죠? 네. 안 와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 죄는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죠? 죄입니다. 온갖 생각과 온갖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즐거워하면서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누가 썼죠? 야고보가 썼죠. 야고보가 이 책을 썼는데, 편지를 썼는데 누구에게 보냈냐면 저 안 믿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다 해방되었고 욕심도 없고 죄가 없다, 의인들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즉 욕심이 늘 우리에게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앞에 죄가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 또한 이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 가운데 빠져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은 늘 우리에게 있고 바깥 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성이 득실득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무슨 덩어리라고 했죠? 응? 덩어리, 오케스트라 그런 거 하면서. 근데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욕심 덩어리.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지 않건 믿건 간에 모든 인간들은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다윗 또한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쳐 죽입니까? 누구를 쳐 죽입니까? 골리앗을 쳐 죽이죠. 또한 기름 부었담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울을 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9장과 10장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나 깊이 깨달아서 그 은총 가운데 무비보셋을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또한 10장에서는 이 나아스의 아들 한우까지도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도 베풀려고 합니다. 그랬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정말로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을 범하는 겁니까? 7계를 범해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범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아마추어거든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욕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이 다윗을 만들어 나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이 한강하게 또한 이 죄로 말미암아 욕심 때문에 그 보게 되고 또한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범죄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바세바가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되니까 이 죄의 특성은 뭐냐면 은폐하는, 은밀하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르게 또한 그 죄를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남편인 그 우리아를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치졸하게, 뻔뻔하게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무난하고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게 죄입니다. 은밀하게, 은폐하게 않고요. 또한 이 죄로 인해서 작은 죄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진적으로 더욱더 커져나가는 것이며 더욱더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아에게 오라고 해서 임신한 것이 자기로 말미암아 임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아가 돌아오게 하게 하고 나서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고 또 그 동침하는 거 아니냐면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한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서 이렇게 하는 것을 했을까요? 아니요. 쟤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아마 쉽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는 군대를 안 가봤지만, 여기 군대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휴가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군대 가시, 해병대 장로님, 휴가 가시면 좋죠, 너무. 예. 휴가를 받게 되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운 아내, 또한 금쪽 같은 자녀들까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집에 가게 있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니까 다시금 불러서 두 번째 다윗은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누구냐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햇사람 우리아라고 합니다. 이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너무나 대조되죠? 그죠? 다윗은 왕에다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사람,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 이방인 사람들이 더 다윗보다 도덕적으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아를 통해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우리아를 보면서 죄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이 죄를 짓기를 원했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점점 더 성숙할 때 자기 안에 잔재로 남아있는 죄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사람이 점점 더 악해지고 신앙적으로 퇴보할 때 자기 죄의 문제가 점점 더 안 보이게 된다. 점점 더 베일에 가려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있을 때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며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노력하여서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이지 않고 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장님이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18세기 설교자 조지 휘필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청중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이 목사님이 말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일 무거운 게 뭐죠? 눈꺼풀. 졸릴 때는 너무나 무겁죠? 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무거운 것이 이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죄의 짐이 가장 무겁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질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늘 죄가 가장 무거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죄짐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아무 짐도 못 느끼거든요. 도대체 그 죄짐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나갑니까? 한 10kg 정도 나갑니까? 아니면 20kg 정도 나갑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선생, 만약 여기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누워있다면 그 위에다 무거운 짐을 올려놓을 때 그 죽은 사람이 무게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질문까지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 느끼지요.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는 다시 말했습니다. 선생, 죄 무게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은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생이 살아있다면 죄 짐으로 인해 주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늘 잘하고 있다. 한번 뒤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죄가 죄를 낳고 또한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6절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우리아의 남편이 죽게 돼서 우리아의 아내인 이 밧세바가 웁니다. 그리고 나서 장례를 마치고 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국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죄를 범하고 나서 그 밧세바가 임신합니다. 임신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적어도 10개월이 지나고 11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다니시는 분도 너무나 많지만 자기가 죄를 짓고 있고 죄 가운데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 또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가? 내가 의인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 모든 것을 질문하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조차도 여러분, 나쁜 한마디조차도 우리를 그 구덩 속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나쁜 말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한마디가 어떻게 되고요? 눈덩이가 되고 큰 덩이가 돼서 죄가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빠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범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숙했던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던 사람까지도 이런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나를 읽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이 없다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늘 나쁜 것만 생각하고 나쁜 것을 하기 원하는 그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13절부터 보게 되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다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을 떠나서는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또한 여러분에게 내일 드리는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읽으십니까? 가슴이 철렁하고 그러죠? 네. 읽으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또한 살아가야 되며 이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또한 거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져 있어야죠. 자 이제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5절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시며 또한 각종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우리가 늘 그거를 바라면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지도 못한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기만 하게 되면 온 그 삶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믿고 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했지 그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주는 유혹과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서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는 것은 유람선을 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군함을 타서 늘 싸우는 겁니다. 누구랑 싸워요? 내 죄성, 내 욕심. 그것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떻게 했나고요? 우리가 강조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된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또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나 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불리하게 되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주어지는 믿음이 있고 드러나는 믿음. 기억하십니까? 주어지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있다면 야고보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드러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또한 내일도 피나는 싸움, 영적인 싸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돈내지 마시며 또한 남들이 누구를 흉군다 하더라도 그것에 참여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작은 것,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서 그 작은 것까지도 욕심이 잉태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여러분 깨달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어라, 회개하라, 충성되게 살아라입니다.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늘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주의하시며 깨어있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회개하시며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도 종종 있고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하고 깨어있고 또한 회개하고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피나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서로서로 격려하며 또한 위로하며 함께 더욱더 주 안에서 도전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만드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생각하며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 반응하며 더욱더 이 영적인 싸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된 복이며 이것이 참된 특권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